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알레포에서 반군과 민간인들을 소개하는 마지막 작전이 중단됐다고 시리아 반정부 활동가들이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반군들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기 위한 버스들이 알레포 동부 지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와 반군은 소개 작전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메블루트 카브소글루 터키 외무장관은 알레포에서 어제까지 3만 7천여 명이 소개됐다며 오늘 소개 작전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카브소글루 장관은 어제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터키, 이란 외무장관 회담에 참석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회담 뒤 3국이 알레포 소개 작전이 실행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는 시리아 휴전과 궁극적으로 내전을 끝내기 위한 청사진을 담은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이라크 모술에서 자신들의 동참하지 않는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는 오늘 성명에서 모술 지역 민간인들이 십자포화에 휩쓸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3주 만에 적어도 19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민간인 사망이 ISIL 포격과 저격, 폭탄, 공격 또 이라크군과 미국 주도연합군의 공습으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거나 인간 방패로 이용하는 것은 전쟁 범죄라며 전쟁 당사자들에게 민간인이 사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일 당국이 베를린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차량 테러를 일으킨 또 다른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됐던 파키스탄 망명 신청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경찰이 이번에는 트럭에서 발견된 문서를 토대로 튀니지인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과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SIL은 어젯밤 성명에서 이번 공격은 ISIL을 파괴하려는 미국 주도 연합군 참여국가 국민들을 겨냥하라고 한 자신들의 요구에 사람들이 부응해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태국은 중국과 태국의 무기 관련 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태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로이터통신에 태국이 현재 보유한 중국군 장비들을 보수 점검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는데 관심이 많다는 점을 중국 국방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는 소형 무기와 무인기 등 장비 생산과 관련한 중국의 전문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태국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지만 지난 2014년 5월 태국에서 발생한 군사 쿠데타 이후 냉랭한 관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대법원이 정부가 추진해온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현내 이전 계획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전임 주지사의 2015년 10월 명령을 폐지한 오나가다케시 오키나와 현 주지사의 결정은 불법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일본과 미국 정부는 현재 도심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한 후텐마 공군기지를 안전상 이유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옮긴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오키나와 주민 대다수는 미군기지로 인한 소음과 범죄, 각종 사건 발생을 이유로 기지를 현 이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수도 인근의 폭죽 시장에서 어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해 31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툴테펙시의 산타블리토 시장은 사고 당시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를 앞두고 폭죽을 사려는 사람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멕시코 연방 법무장관실은 6차례의 연쇄 폭발로 시장 대부분이 파괴됐다며 화기와 폭발물 취급법 위반 여부와 책임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는 연말연시가 되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돌아보게 되죠. 기부와 나눔이 일상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특히 이맘때가 되면 나눔의 손길이 더욱더 몰리는데요. 최근 더 많은 미국인들을 자선 또 기부 행렬에 동참하게 한 유명 미식축구 선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식축구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운동 경기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명문 미식축구팀의 이 신인 선수 이지키엘 엘리엇 선수가 득점을 성공시킨 뒤에 기쁨의 표현으로 구세군 자선 냄비 속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이 모습이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에 방송되면서 불과 두어 시간 만에 인터넷을 통한 기부가 전주에 비해서 61%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운동경기 외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규칙을 위반했다면서 벌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부도 동참하게 한 재치 있는 행동이라는 의견, 또 규칙을 위반한 돌출 행동이라는 여론이 팽팽한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12월 22일 목요일 북한은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8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7에서 8도, 신의주 1에서 2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7에서 10도, 함흥 4에서 8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은 마이클 부블레 노래 준비했습니다.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한 노래인데요. 산타 베이비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산타 베이비 slip a Rolex under the tree for me. I've been an awful good guy, Santa buddy, and hurry down the chimney tonight. Santa buddy, a 65 convertible to steel blue. I'll wait up for you, dude, Santa buddy, and hurry down the chimney tonight. Think of all the fun I missed. I think of all the hotties that I never kissed. Next year I could be just as good if you check off my Christmas list. Santa Pally, I want a yacht, and really that's not a lie. I've been a sweetie all year, Santa buddy, so head down the chimney tonight. Santa buddy, one thing that I really do need, the deed to a platinum mine, Santa Pally, so head down the chimney tonight. Santa buddy, fill my stocking with Canucks tips for kicks. Throw me on the first line, Santa baby, so head down the chimney tonight. Come and trim
my Christmas tree with some decorations bought at Mercedes. I really do believe in you. Now let's see if you believe in me. Santa Poppy forgot to mention one little thing. Cha-ching. No, I don't mean as alone, Santa buddy. So hurry down the chimney tonight. Hurry down the chimney tonight. Oh, hurry down the chimney tonight.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타이완 당국이 시민들의 투표 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쪽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분열적인 책동이라고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아보겠고요. 이란의 원자력 청장이 놀랍고 빠른 속도로 핵 개발 계획을 재개할 수 있다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경고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 이른바 조류독감이 크게 퍼지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이 조류독감 때문에 닭과 오리 등을 살처분해서 땅에 파묻고 동물원을 폐쇄하는 일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완 당국이 투표 연령을 낮추기 위해서 선거법을 개정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타이완의 의회에 해당하는 입법원이 이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나이를 현재 만 20살에서 18살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1차 심의를 마쳐서 조만간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18살이면 보통 학교에 다닐 나이여서 아직 투표할 때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아시아권에서는 높았는데요. 이 20살 성인이 돼야 이 정치 현상을 이해하고 관련 정책을 분별할 줄 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청소년들의 성장 발달도 빨라지고 또 젊은 층의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각 나라들이 투표 연령을 낮추는 추세입니다. 이 서방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18살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나라가 많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세계 189개 나라 가운데 144개 나라의 투표권 부여 연령이 18세인 것으로 유엔 자료 등에서 확인되는데요. 이 타이완 입법원 측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 하향 필요가 명백하다면서 이 18세 투표권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타이완 당국이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추겠다는 움직임인데 중국 정부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군요.
네. 이 같은 타이완 당국의 투표 연령 하향 추진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중국 정부에서 타이완 문제를 간화하는 기구인 대만 판공실의 안펑산 대변인은 오늘 긴급 성명을 통해서 타이완이 법률을 개정하거나 혹은 새로운 법규를 만드는 등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도 타이완 독립을 추진해서 하나의 중국을 분열하는 행태를 취하는 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히고 우리는 타이완 측의 관련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표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타이완 독립 추진과 연결시키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타이완에서는 젊은 층일수록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독립국가가 돼야 한다고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이 점을 경계해왔는데요. 중국 공산당 주변에서 타이완 문제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왕홍광 전 인민해방군 난징군구 부사령원은 타이완에서는 젊은 층일수록 자신이 타이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타이완 인민의 75%가 중국인임을 부정한 것으로 나온 조사 결과도 있다고 최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젊을수록 나는 타이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네.
이렇게 타이완 젊은층이 투표에 참가하게 된다면 독립 추진 세력이 힘을 얻을 것을 우려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투표 연령이 낮아지면 아무래도 타이완 독립주의 정치인들이 입법원에 더 많이 진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국 정부가 강조해왔던 하나의 중국 원칙이 훼손될 여지가 커진다는 우려인데요. 이 다음 달부터 미국의 새 정부를 이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달 초에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하고 또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고 발언한 뒤에 중국은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할 것을 타이완과 미국 양측의 연일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 여기서 이 중국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죠.
이 한마디로 중국은 하나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타이완은 독립국가가 될 수 없고 중국의 일부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영토인 타이완섬의 자본주의 체제가 운영 중인 일국 이체제의 정치 현실은 인정하지만 대외적으로 양측을 대표하는 것은 본토의 중국 정부 하나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은 전 인민의 통합을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예. 이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적용하는 대상이 타이완뿐만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타이완에 대한 지배권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것 말고도 이 중국 내 각 지역의 소수민족 정책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중국이 본토와 타이완 말고도 홍콩과 마카오 등 자본주의 체제가 운영 중인 지역까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지만 큰 틀에서는 한 나라고 또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합법적인 정부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뿐이라는 이 중국 외교의 대전제인데요. 이 중국은 이 원칙을 내세워서 홍콩과 타이완의 민주화운동 세력을 압박해온 것은 물론이고요. 또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 지역 같은 소수민족 자치구의 독립주장을 일축하는 근거로도 활용해왔습니다.
예. 자, 앞서 간략히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이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이 이 하나의 중국 원칙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네. 1970년대 이후에 미국 정상이 타이완 당국을 직접적으로 접촉한 일이 없었는데요. 이달 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 같은 양측 정상의 접촉은 37년 만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강조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떻게 다룰지에 관해 우리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여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이 중국의 갖가지 불공정 무역 행위와 남중국해 군사 요새 건설을 비롯한 국제 질서 위반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의 새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좀 우려하는 중이죠.
그렇습니다. 이 얼마 전에는 중국 측이 남중국해에서 미군의 무인 해양 탐사 장비를 무단 포획했다가 트럼프 당선인의 강한 비판을 들은 뒤에 돌려준 일이 있었는데요. 이 미국 언론들은 최근에 이런 움직임이 다음 달 공식 출범할 미국의 새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더욱 강경한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전망하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 관계자들은 미국의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가 더 긴장될 것을 우려하는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다시 이 타이완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중국 정부가 타이완 당국을 고립시키려 한다 이런 그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어떤 사정입니까?
예, 타이완을 중국에서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로 만들자고 주장하는 차이잉원 총통이 지난 5월에 취임한 뒤에 양안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졌는데요. 이 중국 정부와 타이완 당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동 확인한 지난 1992년 합의인 구이 공식을 존중하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차이총통이 여러 차례 내놓은 뒤로 양측의 대화가 사실상 끊겼습니다. 대신 중국 정부는 타이완의 야당인 국민당을 대화 상대로 삼고 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타이완 국민당의 홍슈주 주석이 지난달 베이징에서 국공회담을 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국공회담이 타이완 당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하고 있는데요. 안펑산 대만 판공실 대변인은 오늘 성명에서 오는 금요일 23일에 베이징에서 또 한 차례 국공회담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이란이 핵 개발을 재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군요.
네, 베흐루주 카말반디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은 어제 테헤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핵합이 이전의 상황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놀랍고 빠른 속도로 핵 프로그램을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란 정부의 역량을 총집결해서 다가올 모든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대비하는 중이라고 밝히고 20% 농축 우라늄은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핵합이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이라는 전제를 달았는데요. 이 발언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이란은 지난해 7월 미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나라의 독일을 포함시킨 주요 6개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핵포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핵합의가 올해 초부터 공식 발효됨에 따라서 서방의 이 핵 관련 제재 조치가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를 10년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해서 핵합의 위반이라면서 이란 측은 강하게 반발하는 중입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핵합의를 파기하려는 움직임이라면서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이란은 핵개발 계획을 전면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네, 이란이 이 미국의 제재 연장을 문제 삼고 있는 건데 미국이 이렇게 제재 연장을 취하는 이유는 뭐죠?
다음 달부터 미국의 새 정부를 이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란 핵합의에 대해서 줄곧 부정적인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란 측에 너무 많이 양보한 합의이기 때문에 전면 폐기하거나 재협상해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미국 의회는 이달 초에 이란 제재법 10년 연장을 의결하면서 이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와 함께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를 진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란 핵 협상을 이끌어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차기 정부의 정책 수행에 부담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이 제재 연장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또 서명을 하지도 않음으로써 자동으로 관련 법규가 확정되도록 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조류 독감이 크게 퍼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닭이나 오리 혹은 야생 조류에서 바이러스를 통해 퍼지는 전염병으로 드물게 사람에게도 감염증을 일으키는 조류 인플루엔자, 보통 조류 독감이라고 부르는데요. 요즘 한국에서 이 조류 독감이 크게 퍼지면서 살처분된, 그러니까 죽여서 땅에 묻은 닭과 오리가 2천만 마리에 달합니다. 그래서 달걀 공급이 부족해지는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일본에서도 이 조류 독감이 빠르게 퍼지면서 대규모 살처분은 물론이고 이 동물원을 폐쇄하는 등 방역당국이 비상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예, 자, 한국과 일본에서 조류독감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오늘 일본 농림수산성 발표에 따르면 니가타와 홋카이도, 미야자키, 또 아오모리 등 4개 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돼서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살처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야자키에서는 어제 밤늦게까지 닭 12만 2천 마리가 살처분됐고요. 전날 홋카이도에서는 28만 4천 마리가 같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양계 업종을 비롯한 농가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동물원이 문을 닫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번 주 초까지 집계된 바에 따르면 일본 동물원 수족관 협회 소속 동물원 89곳 가운데 72%에 달하는 64곳이 이 조류와 관련된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취소하거나 이 조류 전시구역을 아예 폐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사태 확산에 총리가 직접 나서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총리 관저에 설치한 위기관리센터에서 비상연락망을 항시 가동하고 있다고 밝히고 연말연시를 지나면서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극해와 대서양 일부 영해에서의 석유와 시추 활동을 무기한 금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내 에너지 자원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같은 조처가 나온 건데요. 이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재수사와 관련해 이 법원에 요청했던 수색 영장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이 클린턴 후보 측은 FBI가 별다른 증거 없이 이메일 재수사에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며 분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올해 미 동부의 대도시 뉴욕을 방문한 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해양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조처를 취했군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북극해 미국 영해와 대서양의 일부 영해를 자원개발 임대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무기한 이 석유나 천연가스 시추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이는 다음 달에 퇴임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마지막 환경 보존 노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처는 캐나다 정부와의 협력 아래 이루어졌는데요.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 역시 북극해의 이 새로운 시추 임대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미국과는 달리 이 영구적인 조처가 아니라 5년에 한 번씩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북극해와 일부 대서양 영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동북부 메인주와 로드아일랜드주, 커네티컷주 등을 포함하는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남쪽으로 버지니아의 주에 이르는 지역이 이 대서양 영해 지역에 해당하는데요. 총 면적이 15,000제곱킬로미터로 이 대서양의 31개 해저 협곡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조처는 이미 허가받은 임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새로운 임대만 금지하는 겁니다.
네, 물론 환경보호 차원에서 나온 행정명령이긴 합니다만 이 오바마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들을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북극해와 대서양 환경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 북극해의 추크지 해역과 보포트 해역이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최저 생계 수준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추 작업 중에 이 석유 유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지역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북극해 석유 생산량이 그리 많지 않은 점도 지적했는데요. 지난해 미국 연안에서 생산된 원유 가운데 이 북극해에서 나온 생산량은 0.1%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네, 이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환경 정책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취해진 조처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끌고 있죠.
네,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묶여 있는 이 미국 내 에너지 자원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오바마 대통령의 환경 보호 정책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차기 행정부 내각에 포진시켰습니다. 미 연방환경보호청 EPA 규제에 맞서 소송을 이끌었던 스콧 프루이트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을 환경보호청장에 지명하는가 하면 미개발 에너지자원 해금을 옹호하는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를 에너지장관으로 또 거대 석유기업 엑슨모빌의 렉스 틸러슨 최고 경영자를 국무장관으로 지명해서 이 환경보호 운동가들을 우려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 무기한 금지다라고 했는데 이 대통령의 행정명령 같은 경우에 다음 행정부가 들어서면 폐지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조처가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무기한 금지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1953년에 제정된 이 모호한 법 조항을 인용했습니다. 이 법은 때때로 미국 대통령은 아직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외부 대륙붕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특히 한 번 명령이 내려지면 다음 대통령이 번복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 법적 근거가 확실하다면서 이번 조처와 관련해서 혹시 소송이 나오더라도 백악관 측이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조처가 나온 데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환경보호 운동가들은 물론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다만 이 대서양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인근 해역까지 이 좀 더 남쪽으로 더 넓은 대서양 해역이 포함되길 바랐는데 이 버지니아 주에서 끝난 걸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은 영구적인 금지 조처란 있을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조처는 막판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이 퇴보하게 만드는 조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수입 석유에 의존하던 이 과거 시절로 돌아가게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에너지 업계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폐지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달 11일에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 예상 밖으로 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를 거뒀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 이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승리가 확정됐는데요. 이제 다음 달 20일에 트럼프 당선인이 정식으로 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죠.
네, 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 측은 패배 원인을 두고 이 러시아의 해킹과 또 미 연방수사국 FBI의 이메일 재수사 논란을 꼽았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FBI가 법원에 신청한 수색영장 신청서 내용이 공개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클린턴 후보 측 변호인은 이 연방공개정보법에 근거해서 수색영장 신청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신청서의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클린턴 후보 후보의 이메일 수사를 재개한다고 밝혀서 당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법원은 이 같은 코미 국장이 이같이 밝힌 지 이틀 만에 이 법원의 수색영장이 나왔었죠.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 공개된 그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요?
별 내용이 없다는 게 이 클린턴 후보 측의 주장입니다. 클린턴 후보 측 변호인인 데이비드 켄달 씨는 FBI가 충분한 증거도 없이 부적절하게 이메일 재수사에 나섰다고 주장했는데요. FBI는 당시 앤서니 위너 전 하원 의원의 컴퓨터에 들어있는 이메일 수천 건 가운데 이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법원에 수색영장을 신청했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사건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이 오바마 행정부 1기 때 이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을 지냈는데 이때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 거죠?
맞습니다. 이 정부 공식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뉴욕 자택의 지하실에 설치한 개인 컴퓨터 서버와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서 논란이 된 건데요. 이 개인 이메일은 관용 이메일보다 보안이 취약한데 이를 통해서 이 기밀 정보가 새나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클린턴 후보 측은 개인 이메일로 기밀 정보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조사 결과 1급 비밀을 포함해서 일부 기밀 정보가 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FBI는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7월에 클린턴 후보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1차 결론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또 10월 말에 재수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해서 대선판을 요동치게 만들었었죠.
예, 그 당시 이 클린턴 후보의 최측근 보좌관인 후마 에버딘 씨의 남편 앤서니 위너 전 의원의 이 개인적인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발견됐던 이메일이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수사에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의혹 때문에 재수사에 들어간 건데 그런데 결국에는 불기소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죠.
맞습니다. 대선 바로 며칠 전에 이 FBI가 그같이 발표했는데요. 클린턴 후보 측은 그 같은 FBI 발표가 오히려 트럼프 지지자들을 결집하게 만들었고 결국 대선에서 이 클린턴 후보가 패하는 요인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대형 트럭이 성탄절 시장을 덮치는 테러가 발생하면서 이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겨냥한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서 각국 정부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곳곳에서 연말 행사가 많이 열릴 텐데요. 자,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화려하게 새해 맞이 행사가 열리는 곳, 바로 미 동부 대도시 뉴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뉴욕시의 중심인 맨해튼에서는 12월 31일 자정을 앞두고 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새해를 함께 맞이하는 이 시끌벅적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매년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이 찾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뉴욕에는 이 연말만이 아니고요. 1년 44철 이 많은 관광객으로 붐비는데요. 올해 뉴욕을 찾은 관광객 숫자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지난해에도 뉴욕을 찾은 사람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이런 보도를 본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더 많았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이 작년에 뉴욕을 찾은 방문객 수가 역대 최고 기록인 5,800만 명을 돌파하면서 6년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올해는 방문객 수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 공식적인 관광 홍보 기관인 NYCN 컴퍼니가 월요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뉴욕의 관광객 수가 지난해보다 약 200만 명 증가하면서 6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자, 한 도시에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몰린다는 것 역시 그만큼 뉴욕의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참 많다는 말이겠죠.
네, 맞습니다. 뭐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또 공존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ven today I want to be a part of it. New York, New York. 적인 뉴욕시를 노래하는 이 프랭크 시네트라의 뉴욕 뉴욕 듣고 계신데요. 이 뉴욕에서는 이 노래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어느 도시에서 누리지 못하는 다양성을 즐길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이 자유의 여신상과 같은 유명한 관광지를 비롯해서 이 수많은 뮤지컬 공연이 매일 무대에 오르는 이 또 브로드웨이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 최고 수준의 유명 식당들이 즐비하다 보니 늘 많은 관광객으로 붐비는데요. 프레드 딕슨 NYCN 컴퍼니 최고 경영자는 뉴욕을 대표하는 명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또 처음으로 뉴욕을 방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명소가 특히 인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럼 뉴욕시를 대표하는 명소들 구체적으로 어디가 있을까요?
네, 우선 미국 영화에서 단골 소재로 쓰이는 것이죠. 이 총 102층에 이 옥의 전망대를 갖춘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또 도심 속의 푸른 숲인 센트럴 파크 등은 꼭 가봐야 할 이 뉴욕의 상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맨해튼 남부지역 역시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자유의 여신상도 이 남부지역에 있고 또 15년 전에 9.11 테러 공격으로 무너진 세계무역센터, 이 쌍둥이 빌딩 자리에 세워진 9.11 기념박물관이 또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아, 그리고 맨해튼 서부를 가로지르는 녹색지대인 하이라인 역시 이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네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뉴욕을 찾는 관광객들은 주로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뭐 전체 관광객의 약 80%는 국내 관광객입니다. 아, 뉴욕시에서 8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온 타지 관광객을 말하는데요. 해외 관광객의 경우에는 올해 1,200만 명이 뉴욕을 찾았는데 영국 관광객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 그 뒤를 중국이 바짝 뒤쫓았고요. 캐나다와 브라질 관광객이 또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관광객이 뉴욕에서 쓰고 가는 돈과 호텔 숙박비의 약 절반은 바로 이들 해외 관광객이 뿌리고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입니다. Christmas When You Are Mine. 당신과 함께했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Please take down the mistletoe Cause I don't wanna think about that right now Cause everything I want is miles away Snow-covered little town My mama's in the kitchen worrying about
Christmases when you were mine. I've been doing fine without you, really, up until the nights got cold. And everybody's here except you, baby. Seems like everyone's got someone to hold, but for me it's just a lonely time. 'Cause there were Christmases when you were mine. Merry Christmas everybody, that'll have to be something I just say this year. I'll bet you got your sweater, and were your cousins late again when you were putting up the lights this year? Did you notice one less pair of hands? I know this shouldn't be a lonely time. There were Christmases when I didn't wonder how you are tonight. 'Cause there were Christmases when you were mine. You were mine.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과 관련해 한 발언이 중국 정부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은 아니라면서 논란의 파장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 뭔가요?
하나의 중국 원칙은 본토 중국과 타이완, 홍콩, 마카오 등은 모두 중국의 일부이자 하나로서 나눠질 수 없는 것이며, 국제사회에서는 본토 중국, 즉 중화인민공화국만을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본토 중국은 타이완을 이탈한 하나의 성으로 간주하고 언젠가는 다시 하나로 흡수 통일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타이완의 현 정부는 자신들은 중화민국이라는 공식 국호를 가진 엄연한 독립국이라는 입장인데요. 타이완도 원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왔습니다. 단 타이완이 주체가 돼서 하나의 중국이 돼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하지만 타이완 안에서도 정권에 따라서 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해석과 입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본토 중국과 국교를 맺으려는 나라는 타이완과 반드시 단교해야 하는데요. 그러면서 점차 하나의 중국이라는 용어는 본토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일반화됐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 내 소수민족에게도 해당되는데요. 중국 공산당은 이 원칙에 따라서 티베트, 위구르 등 중국에서 분리 독립을 추진하는 일부 지방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어떻게 생겨난 건가요?
하나의 중국 원칙이 생겨난 배경은 19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과의 전쟁에서 패한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 섬으로 쫓겨가고 그 자리에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했고요. 이후 국민당과 공산당 양측은 서로 자신들이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정부라고 주장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초기에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가 중국 공산정권을 멀리하고 타이완을 인정했었는데요. 하지만 1971년 유엔 총회 표결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합법적인 중국의 대표로 인정되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무게의 중심이 급격히 중국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후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많은 나라들도 타이완과의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의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타이완은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인 고립이 심화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나라가 무역사무소나 문화예술기관을 통해서 타이완과 비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국도 비공식이긴 하지만 타이완과 탄탄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고요. 지금도 타이완의 가장 중요한 안보 동맹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언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했나요?
And commitment to this policy has advanced the ability of the United States to make progress in our relationship with China.
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의 설명 들어보셨는데요.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증진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1979년 1월 1일 미국과 중국이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래 역대 미국 정부는 이 원칙을 미국과 중국 관계의 기반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당시 미국은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고 타이완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 하나라는 중국의 입장을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같은 해 타이완 관계법을 통과시켜서 타이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이 타이완 관계법에 따라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식 인정하는 한편으로 타이완과는 경제, 사회, 문화 관계 등을 유지하고요. 무기 판매를 통해서 타이완의 안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일까요?
하나의 중국 원칙의 최대 수혜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중국입니다. 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서 타이완은 외교력을 잃고 국제사회에서 표류하게 됐기 때문이죠. 현재 타이완은 심지어 유엔을 포함해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독립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대회 같은 국제행사에 참가하거나 세계무역기구 같은 국제기구에 가입할 때도 국가가 아니라 단체 자격으로 중화민국이라는 명칭 대신에 차이니스 타이페이라는 이름으로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 깨질 수도 있을까요?
President-elect Trump's tweet announcing a telephone conversation with President Tsai stoked questions as to whether he intends to alter America's long-standing knowledge of Beijing.
12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차잉원 타이완 총통 간의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차이 총통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걸면서 성사된 통화였는데요. 미국의 대통령이나 당선인이 타이완 총통과 통화한 건 지난 1979년 타이완과 단교한 후에 처음 있는 일로 중국의 반발이 매우 거셌습니다. 사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나 위안화 환율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중국에 대한 강성 발언을 멈추지 않아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최근 또다시 트럼프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 측은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중국 관계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불투명한 상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네, 오늘의 영어 표현은 in someone else's shoes. in someone else's shoes입니다. Let's find out what it means to be in someone else's shoes. But first, we'll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잘 들어보세요.
Oh man, that toddler has been screaming and crying nonstop in this restaurant. How can that child's mother just ignore that?
I know. I am getting very frustrated too, and it's disturbing everyone's dinner here.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that mother's shoes?
If I were in her shoes, I would take the child outside and calm them down.
I agree.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Oh man, that toddler has been screaming and crying non-stop in this restaurant. How can that child's mother just ignore that?
야, 짜증나네. 애가 계속해서 소리 지르며 우는데 엄마가 어떻게 저렇게 모르는 척하고 있을 수 있지? 라고 하자 제이슨은 글쎄 말이야, 정말 신경 쓰이네. 사람들 저녁도 제대로 못 먹겠다.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that mother's shoes?
네가 저 엄마라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묻습니다. 이어 마이크가
If I were in her shoes, I would take the child outside and calm him down.
나라면 애를 잠시 밖에 데리고 나가서 잘 달래주겠다. 라고 대답하네요.
We'll keep today's phrase, in someone else's shoes,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Oh, man. That toddler has been screaming and crying nonstop in this restaurant. How can that child's mother just ignore that?
I know. I am getting very frustrated too, and it's disturbing everyone's dinner here.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that mother's shoes?
If I were in her shoes, I would take the child outside and calm them down.
I agree.
Today's phrase is... In someone else's, E-L-S-E, apostrophe S, else's shoes, in someone else's shoes. If you put yourself in someone else's shoes, it means that you put yourself in another person's situation, and you experience something from his or her point of view. This way, you will be able to feel what the other person is going through. In someone else's shoes는
남의 처지가 돼서 생각하다, 남의 견지에서 어떤 일을 경험해보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남의 감정까지도 헤아릴 수 있다는 의미겠죠. 역지사지라는 말도 있듯이 처지를 바꿔서 생각하면 남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If I were in your shoes, I would apologize to Gloria and become friends again.
라고 하면 내가 너라면 글로리아한테 빨리 사과하고 다시 친하게 지낼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it means to be in someone else's shoes, right? Then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Oh man, that toddler has been screaming and crying nonstop in this restaurant. How can that child's mother just ignore that?
I know. I am getting very frustrated too, and it's disturbing everyone's dinner here.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that mother's shoes?
If I were in her shoes, I would take the child outside and calm them down.
I agree.
Let's review. To be in someone else's shoes means to be in the other person's position and feel or experience what they are going through. In someone else's shoes. In someone else's shoes.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페이퍼 레이스가 부른 러브송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Listen, sunset. Now all seems dead, and I just don't know what to do. Oh, my darling, you cannot hide the love you once had for me. The stars.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91년 12월 21일 오늘. 소련의 11개 공화국 대표들이 카자흐스탄의 알마아타에 모여 독립국가연합 CIS를 창설했습니다. 소련은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으로 인해 발트 3국이 연방에서 탈퇴하고 공화국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자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날 알마아타에 모인 11개국 대표들은 앞으로 경제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지만 정치 군사적으로는 크게 간섭하지 않을 것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즉 소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함으로써 소련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동시에 독립국가연합 CIS는 소련을 대체하는 새로운 실체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후 1993년 그루지아가 독립국가연합에 가입함으로써 독립국가연합은 12개 공화국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1988년 12월 21일 오늘.
Several hundred people are now feared dead tonight after a Pan American Airlines jumbo jet crashed near the town of.
영국 런던을 떠나 미국의 뉴욕으로 향하던 미 페남사 소속 보잉 747 여행기가 스코틀랜드 로커비 마을 상공에서 공중 폭발했습니다.
But there had been an explosion on the ground and this coincided with a Pan Am.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270여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행기 잔해가 로커비 마을로 떨어져 주민 11명도 목숨을 잃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사건의 배후로 리비아를 지목했습니다. 미국과 리비아의 관계는 1979년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관에 대한 방화 사건을 시작으로 악화되기 시작, 급기야 외교 관계가 단절돼 있었습니다. 줄곧 사건의 책임을 부인해왔던 리비아의 국가 원수 무아마르 가다피는 결국 2003년 미국 페남 여객기 폭파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유가족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합니다. 이로 인해 마침내 2004년 미국과 리비아의 외교 관계가 24년 만에 복원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